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때론 우리의 자존감이 롤러코스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외모에 민감한 분이 멋진 옷을 사서 기분 좋게 외출을 했는데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길에서 마주쳤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렸을 때 갑자기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현대인은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타인의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SNS에 오늘 저녁 먹은 한우 오마카세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또 해외여행을 떠나며 공항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 사진을 보는 누군가는 어질러진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며 동시에 자신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생각되는 사람들을 때로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은 자신과 타인을 아프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과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외모와 능력과 소유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AI 시대의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있고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는 최렘이라는 단어와 드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두 번 사용함으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동의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성, 불변성과 같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곧 거룩, 의로움, 공의, 사랑, 지식은 그 분량과 깊이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속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가진 많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또한 정직하지 못한지 때로는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함으로 존귀하지 못한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가치란 유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유용성이 좋은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정해지기도 하고 사람들도 좋은 대학, 좋은 외모, 그리고 능력에 의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전혀 유용성이 없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품 안에 놓고 자는 애착 인형이 바로 그러합니다. 부모님들이 새 인형을 사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잘 때 애착 인형을 안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의 관계로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를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그 집의 자녀들이 너무 멋있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거 보니까 그 집 딸 아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딸과 바꾸는 건 어떻소? 만약 우리 부모님께 이런 제안이 온다면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과 그 자녀를 바꾸겠습니까? 물론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면 이참에 사돈이나 맺지요 라고 역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자녀와 옆집 자녀를 바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수지 맞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꾸지 않겠습니까? 나를 닮은 내 자녀는 내가 사랑하기에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속을 썩일 때도 있고 자녀가 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 만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신앙적인 사춘기로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부모가 되기 전에 이 사랑의 깊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더 고통을 당하시고 더 힘드셨던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어떤 순간에 제가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하는 상상은 해볼 수 있었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녀를 대신 그 생명을 바치는 자리에 내어놓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상상만이 아닌 실제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능력과 소유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때로는 무직이라 할지라도 승진에 매번 떨어진다 할지라도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외모가 부족하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소유가 많지 않아도 몸에 아픈 곳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소중함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모습을 가진 형제 자매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아들 주시고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지체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다스림이란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인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셔서 그곳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다스림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특별히 지으사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주인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비극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자신의 소유마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건강한 권위와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의 지배 아래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생명 경시와 환경 오염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인간을 수단화하며 인간 본연의 가치까지 무너뜨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누군가는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이것을 바로잡으려 하지만 결국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욕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상과 제도와 시스템이 바뀐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왕관을 겸손히 내려놓는 건강한 청지기들이 늘어날 때 이 땅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천한 청지기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까? 우리의 사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경제적인 자유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대로 돈을 모으고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정도가 되면 심지어 내 생애의 끝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자까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면 참 자유가 내 인생에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 상태가 풍족하다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건강과 관계와 고통의 문제와 내면의 문제, 또한 노화와 불의의 사고 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스토리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그 표현이 우리의 관점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맡아 관리해 줄 수 있는 청지기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때인가 이 청지기가 자신이 맡긴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당신은 나의 청지기로 일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청지기는 돌아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신이 일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장부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로 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 이 사람 참 몹쓸 사람이네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당하면 빨리 회사의 장부를 가지고 가서 거래처에 찾아가서 배임 행위를 해서 너의 살 길을 찾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유한 부자처럼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력과 지혜와 또 재물 얻을 능력 그리고 많은 물질을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대로 이 물질과 자신의 생애를 낭비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릴 때가 찾아올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죽음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청지기가 자기 욕심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다가 문득 자신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옴을 깨닫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재산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나눠주기 시작한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생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을 자신의 쾌락과 성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며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웃음거리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을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라라고 하신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고 냉소할 것입니다. 내 돈이고 내가 어렵게 본 돈인데 그것을 왜 어려운 이웃과 나눠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카푸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좋은 차를 사서 할부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사람을 카푸어라고 합니다. 차의 본질은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차가 주인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주인입니다. 차에는 고급 휘발유를 넣느라 본인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해외에서 비싼 부품을 수입해 오느라 자신의 한 달 봉급을 다 쓰고 자기는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돈이 없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그런데 카푸어뿐만이 아니라 재물을 그 차의 자리에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갈아놓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느라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때로는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심지어 자신의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까지 잊어버린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카푸어처럼 재물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주인이 되어 목적이 되어서 재물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쉽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공급자 되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결핍에서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청지기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소비 내역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가계부와 또 영수증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출결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결의서에 결제라는 하나 만드시고 그것을 이 시간 머릿속에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제란에 사인이 떨어졌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청지기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또한 자신이 그것을 주인의 기쁨대로 사용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삶과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결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문을 열고 오늘 하루의 삶과 선택들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신 뒤에 놀라운 복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고 또한 모든 식물을 주심으로 먹을 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양육되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려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오늘 군복을 입고 오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 군대를 갈 때 옷을 몇 벌을 싸갑니까? 또 음식은 며칠분을 싸가시나요? 예. 안 갔다 오셨나요? 예.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옷 한 벌 입고 그대로 군입대를 합니다.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목적 아래 그 군복무 기간 동안에 먹는 것과 입을 것, 그것은 나라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만물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수 있고 또 복을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하면 왠지 우리 교회 교우님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도 괜찮나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복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기복주의적인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횡여나 잘못된 신앙은 아닐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와 바른 복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복주의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여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참된 복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그 분야를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땀 흘려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왜 구하느냐, 그 복을 구하는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탐욕을 구하고 있느냐가 기복주의와 참된 복을 구하는 기준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자존감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복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만약 나의 삶의 자존감이 내 능력과 재산과 외모에 있었다면 그 뿌리를 세상적 기준에 두지 말고 내 자존감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구원하실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주인 되어 혹은 재물이 주인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낭비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기 동안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며 그 복을 구함이 나의 탐욕과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이 미술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림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이상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손이 익숙치 않아서 엉망진창의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봐도 못 그려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빠인 제가 하는 것은 조용히 달래주며 새 도화지를 바꿔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그려봐. 그러면 그 아이가 이내 울음을 그치고 다시 새롭게 그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또 잘 그릴까요? 아닙니다. 그 실력이 그 실력이죠.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며칠, 또 몇 주, 몇 달이 반복되는 사이에 아이의 그림 실력이 제법 달라져 있고 언젠가는 또 작품 같은 그림을 그려서 아빠에게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 월, 일, 시를 천체의 변화를 통해 알게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매듭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나의 발걸음이 때론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예배를 시작하는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부끄러운 한 주의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개를 들기가 부끄럽게 여겨주신 분은 없으십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가슴 한켠에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온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툰 아이의 그림을 그리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새롭게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화지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한 손에 이 새 도화지를 받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복된 그림을 모두 함께 그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다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때로는 더딜지라도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고 우리의 왕관을 벗어 주님 보좌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후로 세상과 재물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물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아름다운 그림들로 이 도화지를 채워가게 하시고 때로는 서툰 그림 실력에 주저앉아 엉엉 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감으로 우리의 인생 도화지를 날마다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